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이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조항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홍콩 현지 언론들은 이 법안이 영국의 홍콩 반환 23주년을 맞는 내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새 법안은 중국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네 가지 범죄 행위, 즉 국가분열 행위,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외세와의 유착관계 등을 명시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이 홍콩 영토 내에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홍콩의 행정 책임자가 국가안보 사건 등을 관장할 판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홍콩 자유 침해 결정에 대응해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박탈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중국이 홍콩을 하나의 국가, 하나의 체제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상무부도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박탈한다면서 홍콩에 특혜를 주는 상무부 규정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1주년을 맞아 한반도 비핵화 평화 달성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오늘은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을 희망하며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해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만나 북핵 실무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땅에 발을 디딘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으며 두 정상의 만남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함께했습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오는 11월 이전에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어떻게 퍼졌는지 조사하기 위해 조사팀을 다음 달 중국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리에수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게브리에수스 사무총장은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때 바이러스와 더 잘 싸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이 끝나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많은 나라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지만 세계적으로 전염병은 실제로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계 각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이 오늘부터 일부 국가에 대한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너무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부국장이 어제 밝혔습니다. 앤 슈차트 질병통제예방센터 부국장은 이날 미국 의사협회 저널의 하워드 보크너 편집장과 인터뷰에서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슈차트 부국장은 우리는 새로운 사례를 조속히 확인하고 모든 접촉자를 추적하며 환자를 고립시키고 접촉자들을 격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전역에는 현재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퍼져 있어 한계가 있다면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여름에 바이러스 확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아직 코로나 종식 시작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확진자가 25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에서 세계적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AFP 통신은 오늘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속 과학자들이 사람에게 발병할 수 있는 모든 특징들을 지닌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국경 충돌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가 중국 기업이 출시한 59개 앱을 금지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어제 중국의 모바일 앱 59개가 인도 국민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고 침해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접속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히말라야 분쟁 지역에서 양국 간 충돌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장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의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주에서도 사람의 지시가 아닌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는데요. 붉은 행성인 화성에서 로버가 생명체의 흔적을 탐사하고 있죠. 그런데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 관제소에 일일이 보고하고 사람들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1차 작업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맡게 된다고 합니다. 화성은 자료를 전송하면 10분 안팎이면 신호가 도달하지만 목성이나 토성은 탐사 영역이 넓어지면 신호를 전송하는데 5시간에서 7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똑똑한 로버를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고안해낸 건데요. 인공지능의 분광 실험 자료와 암석 샘플 분석을 학습시켰더니 94%의 정확도로 알 수 없는 광물의 분광 결과를 분류해냈고요. 이전 샘플과 87%의 정확도로 일치시켰다고 합니다. 똑똑한 로버는 2022년 발사되는 유럽 우주국과 러시아의 엑소마즈 미션의 로잘린드, 프랭클린 로버에 시험 적용시키고요. 그 이후에 화성보다 더 먼 목성이나 토성의 위성 탐사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24도로 일부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일 흐리고 황해도와 평안남도, 함경도는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황해도는 5에서 10mm, 함경도는 20에서 60mm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4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9도에서 28도, 신의주 20도에서 3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18도에서 25도, 함흥 17도에서 25도, 청진 지역은 16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짐 크러치의 노래입니다. 만약에 시간을 병에 담아 모을 수 있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매일매일을 모아두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Time in a bottle 들어보시죠.
If I could save time in a bottle, the first thing that I'd like to do is to save every day till eternity passes away, just to spend them with you. If I could make days last forever, if words could make wishes come true, I'd save every day like a treasure, and then again I would spend them with you. But there never seems to be enough time to do the things you want to do once you find them. I've looked around enough to know you're the one I want to go through time with. If I had a box just for wishes and dreams that had never come true, the box would be empty except for the memory of how they were answered by you. But there never seems to be enough time to do the things you want to do once you find them. looked around enough to know you're the one I want to go through ti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이 논란 많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홍콩 특별대우 폐지 수순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7월 1일부터 14개 역외 국가의 국경을 개방합니다. 미국은 제외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정부 고위관리가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결국 통과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30일 홍콩 내 국가분열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홍콩 국가보안법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중국에 반환된 지 23년 만에 홍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심의를 위해서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다시 소집된 거였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주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무위원회 회의는 두 달에 한 번 소집되는데요.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열흘도 채 안 돼서 28일부터 30일까지 또다시 회의가 열린 겁니다.
투표 결과도 알려졌나요?
네, 회의에 참석한 상무위원 162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전인대에 상정된 법안이 부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서방에서는 이 중국의 국회격인 전인대 이표결 절차를 거수기, 고무도장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홍콩 보안법의 내용도 공개가 됐습니까?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30일 중으로 홍콩 보안법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제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하면 국가 분리 행위, 정권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공모, 외세 개입을 금지 처벌하고 또 이를 전담하는 정보기관을 홍콩에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알려진 것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말 전인대 전체회의에 상정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은 이 법 위반 시 최고 징역 30년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앞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상무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최고 형량이 종신형으로 높아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발효되는 건가요?
예, 7월 1일이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인데요. 이날을 기해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홍콩에서는 이날 범죄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올해도 보안법 반대 시위가 예정돼 있긴 하지만 홍콩 보안법이 전격 통과되면서 크게 위축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위가 강행됐을 경우에 체포된 사람들에게 이 새 보안법이 적용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더 악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무역, 남중국해 문제,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등으로 이미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가 유력해지자 29일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휘 축소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미 상무장관이 관련 성명을 발표했네요.
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29일 성명을 내고 홍콩에 부여해왔던 일부 특별 혜택을 중단하고 특별 대우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스 장관은 홍콩 보안법의 시행으로 미국의 민감한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국가안보부로 넘어갈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무부는 또 이중용도 기술에 대한 접근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중용도 기술이라는 게 뭔가요?
예, 상업과 군사용도로 모두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민감한 기술은 민수용에서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통제 대상이 되는데요. 미국은 그동안 홍콩에 대해서 특별 지위를 부여하고 무역, 기술 이전, 비자, 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중국 본토와는 다르게 대우해왔습니다.
국무부에서도 대중국 제재를 발표했군요.
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면서 홍콩에 대한 미국산 군사장비의 수출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에 대한 미국산 군사장비 수출 문제는 미 국무부 산하의 정치 군사 담당국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발표 내용 좀 더 들어볼까요?
예, 폼페오 장관은 중국이 홍콩을 일국일제로 다룬다면 미국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997년에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으면서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서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 대한 통제 품목의 수출을 더 이상 구분할 수 없게 됐고 미국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과거 홍콩의 식민 지배국이었던 영국의 도미니크 랍 외무장관은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심각한 문제라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국가보안법의 세부 내용이 나온 후에 추가로 성명을 내겠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타이완과 유럽연합도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는데요.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는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일국양제가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예, 내정 문제라면서 또다시 일축했습니다. 캐리담 홍콩 행정장관은 3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홍콩보안법은 일국양제 원칙과 홍콩의 자치를 훼손하지 않을 거라면서 주장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이 국경 문을 다시 개방하는군요.
예, 유럽연합이 1일부터 일부 역외 국가들에게도 국경 문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29일 입국 허용국의 명단을 최종 확인했는데요. 30일 중에 이를 공식 발표할 방침입니다.
입국이 허용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가요?
네, 한국과 일본, 태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모로코 등 모두 14개 나라입니다.
당초에 중국도 포함됐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중국까지 포함한 15개국을 명단에 올릴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현재 유럽 시민들에게 자국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유럽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상호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유럽연합이 어떤 기준으로 입국 허용 명단을 작성한 건가요?
예,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와 국가별 감염 추세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상황이 심각한 미국과 브라질, 러시아 등은 제외됐습니다.
앞서 발표했던 기준보다도 더 엄격해진 것 같네요.
예, 앞서 유럽연합 회원국은 역외 국가 개방 문제를 놓고 두 가지 기준을 토대로 40여 개국에서 많게는 50여 개국까지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하지만 쉽사리 접점을 찾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일부 국가는 국경 개방을 전면 반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당시 논의 때도 포함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도 명단에 들어가지 못했군요.
예, 유럽연합 관리들은 2주마다 한 번씩 각국의 코로나 상황을 검토하고 허용 명단을 수정할 거기 때문에 추후에 미국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만간 명단이 수정될 확률은 거의 없을 거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매년 약 1,500만 명이 넘는 미국인 관광객이 유럽을 찾는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국경 문을 다시 열긴 하지만 한쪽에서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현재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수백 명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감염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국가가 국경을 다시 개방해도 관광이 활성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데요. 하지만 관광이 주산업인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로서는 별다른 선택이 없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영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영국은 지난 1월에 유럽연합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영국은 화물 수송업자들을 제외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14일 동안의 자가 격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통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30일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1,041만 명, 누적 사망자 수는 51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29일 이 바이러스의 출처를 알기 위해서 다음 주에 조사팀을 중국에 파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고위 관리가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처를 연장해야 한다고 다시 촉구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예, 아데 알주바이르 사우디 외무장관과 미 국무부의 브라이언 훅 이란 정책대표가 29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두 사람은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가 이란이 영내 반군 조직을 무장시키고 지역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걸 막는다면서 이 조처를 국제사회가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처가 곧 효력이 끝나죠?
네, 올해 10월로 끝납니다. 유엔은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이란의 핵 활동에 따른 조처로 이란의 무기 수출입을 금지하는 지지를 단행했는데요. 2015년에 체결된 이란 핵 합의에 따라서 10월로 효력이 종료됩니다.
주바이르 장관과 훅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예, 먼저 주바이르 사우디 외무장관은 금수 조처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테러 조직에 무기를 제공하려 했다면서 만일 이 조처의 효력을 연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가 풀리면 이란이 더 호전적이고 도발적으로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쪽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사우디 쪽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후티 반군 등 반군 조직에 무기를 제공한다는 비판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오히려 미국과 동맹국들이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처 연장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하는 걸로 아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두 나라는 이 문제를 논의할 안보리 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란과 러시아는 미국이 이미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이란 핵합의 이전에 체결한 이 무기 금수 결의안 서명국으로서 자격이 있고 이란이 지금도 핵무기 관련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수 조처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곳곳에서 통제하기에 너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전문가가 우려했습니다. 또 루이지애나주의 임신중절 규제 법규를 연방대법원이 무효화했고요. 인터넷 사회연결망 페이스북에 광고 집행을 거부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너무 빠르다는 당국자의 우려가 나왔군요.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너무 빨라서 미국 각 지역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최고위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이 CDC 소속 앤 슈켓 박사가 미 의학연합회 저널에 밝힌 내용인데요. 최근 몇몇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경각심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각 지역들의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 우려가 나온 건가요?
예, 주정부들이 봉쇄를 단계적으로 풀면서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중입니다. 특히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를 비롯한 남부지역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서부지역에서 각각 1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미국 전체적으로도 이 확진자 수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는 중에 신속하게 확진 판정이 뒤따르지 못하고 또 확진자를 추적 관리해서 적절히 격리할 수 없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슈켓 박사는 지적했는데요. 앞서 CDC 책임자인 로버트 레드필드 소장이 언론에 밝힌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장이 앞서 언론에 뭐라고 했었는지 되짚어보죠.
예, 통계에 잡힌 것보다 실제 확진자 수가 10배 이상일 것이라고 지난 25일 전화회견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노약자를 비롯한 고위험군의 바이러스를 옮기는 게 우려된다고 레드필드 소장은 강조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적절히 추적하고 격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번에 슈켓 박사가 다시 언급한 겁니다.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네, 우선 안일하게 희망적인 생각만 갖는 건 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름이니까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는데요. 이 여름엔 공기의 습도가 높아져서 바이러스 확산세가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이 앞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예상과 다르게 진행 중이라고 슈케 박사는 강조했는데요. 지난 한 주간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수많은 우려 요인이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우선 이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코로나 사태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를 거두라고 슈케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때까지 두 가지 행동 양식을 지키라고 강조했는데요. 마스크 착용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이렇게 두 가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이러스 확산세가 빠르다고 했는데요. 지역 당국의 대처는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이 봉쇄 완화 조치를 중단하거나 되돌리는 지역 정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의 덕 두시 주지사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단계별 봉쇄 해제를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술집과 유흥업소, 물놀이공원 등을 30일 동안 폐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캘리포니아주 정부도 유사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정은 어떤가요?
예, 뉴저지주에서는 음식점 실내 영업을 허용하려던 방침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7월 2일에 음식점 실내 영업을 재개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놓고 있었는데요. 필 머피 주지사는 29일, 다른 주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폭증하는 데 따라서 지금은 이 뉴저지주에서도 봉쇄 완화를 진행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임신 중절 규제 법규를 무효화했다고요?
네, 이 중절 시술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루이지애나 주법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판례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29일 진행한 본안 심리 결과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에 존 로버츠 대법관까지 합류해서 5-4 이 같은 다수 의견을 채택했는데요. 이로써 이 루이지애나주의 해당 주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 소송 기간에 법규 집행이 일시 중단된 상태였는데요. 이제 완전히 무효가 된 겁니다.
루이지애나주의 임신 중절 규제법 어떤 내용입니까?
예, 중절 시술이 가능한 의사와 시설 수를 제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술하려는 의사는 반드시 가까운 큰 병원에서 환자 수용 허가를 받아도록 규정했는데요. 이 법이 실제로 발효가 되면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중절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단 한 명만 남게 되는 것으로 앞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다수 중절 희망자들이 시술 의사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법이 어떤 판례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건가요?
예, 1973년에 나온 로 대 웨이드 판결입니다. 미국에서 임신 중절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판단 기준이 되는 기념비적인 판결로 법조계에서 평가하는데요. 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이 구체적인 내용은 임신 6개월까지는 중절을 전면 허용하는 것입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어떤 식으로 임신 중절 논란의 판단 기준이 된 건가요?
이 판례에 따라서 주법이 무효화된 적이 또 있었습니다. 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4년 전 거의 동일한 텍사스 주법을 무효화했던 판단을 근거로 이번에도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텍사스 주법을 무효화했을 당시 로버츠 대법원장은 소수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중절 문제가 법적인 논란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주로 공화당이 장악한 주정부가 이 규제법을 제정하면 진보 진영과 민주당 측에서 반대 소송을 주도하는 양상이 이어졌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와 인종차별 철폐 시위 이 두 가지 긴급 현안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이 임신 중절 문제는 올해 대선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연방 대법원이 공화당 쪽에 불리한 판결을 낸 걸로 주요 언론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루이지애나 주법을 지지해왔기 때문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예,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요, 임신 중절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과 종교계의 의견을 공화당이 지지하는 건데요. 지난 1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규모 임신 중절 반대 행사, 이 생명을 위한 행진이라는 행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 현장에서 직접 연설도 했는데요. 소중한 생명을 위해 중절 시술을 금지해야 한다면서 생명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말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중절 시술에 찬성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전 부통령과 민주당 측은 중절시술을 선택하는 게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에 포함된 문제라고 간주합니다. 여성의 신체적 자기선택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절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여성단체나 진보진영 대다수 여론과 같은 입장입니다.
루이지애나 주법 말고 임신 중절을 규제하는 주법들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엘라베마주 같은 경우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때를 제외하고 중절시술을 전면 금지했었습니다. 또 켄터키주는 임신부가 수술하기 전에 이 태아의 초음파 사진과 심장박동 소리들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으로 정했었는데요. 엘라바마 주법은 지난해 10월 연방법원이 시행 정지 명령을 내렸고요. 이 켄터키 주법은 연방 대법원이 소송을 각하해서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인터넷 사회 연결망 페이스북에 광고 집행을 거부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요?
네, 미국의 유력 대기업들이 잇따라 이 페이스북 광고 집행 중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위한 증오 확산을 중단하라 이런 이름의 온라인 운동에 동참하는 건데요. 오는 7월 한 달 동안 이 기업들이 광고비를 쓰지 않음으로써 페이스북 측을 압박하자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죠.
예, 페이스북 측이 증오나 혐오를 부추기는 게시물들을 방치한다고 보고 그런 운영 방침에 항의하는 운동입니다. 이익을 위해 부적절한 게시물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 운동을 주도하는 측의 시각이고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에 자금 압박을 가해서 행동을 바꾸려는 게 이 운동의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페이스북과 함께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 광고 집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운동인 겁니다.
페이스북이 증오나 혐오를 부추기는 게시물을 방치한다고 보는 근거는 뭡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이 직접적인 계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에 조직적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깡패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약탈이 시작되면 발포도 시작된다는 글을 주요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올렸었는데요. 이 글에 대해서 인터넷 사회연결망 운영사인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대응이 각각 달랐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대응이 어떻게 달랐나요?
예, 트위터 측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이 폭력을 미화한다고 규정하고 곧바로 가림 처리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흑인 사회와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의 환영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페이스북은 구체적인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한 최대한 많은 표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글을 그냥 놔뒀습니다. 이런 페이스북의 방침에 사용자들이 항의하면서 주요 기업들에게 광고를 불매하라고 촉구했던 겁니다.
어떤 기업들이 광고 불매에 참가했나요?
예, 커피 전문점 운영업체인 스타벅스와 식음료 제조업체인 코카콜라 그리고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유닐레버 등이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이어서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베스트바이 등이 참가했고요. 또 최근에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포드와 스포츠용품 제조업체 아디다스, 또 음식점 운영업체인 데니스 등도 동참했습니다.
페이스북의 광고 수익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작년 한 해 페이스북이 광고를 통해서 700억 달러 가까이 수익을 올린 것으로 공영방송 NPR이 전했습니다. 이 광고 운영은 페이스북 수익 구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 방송은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 기업들의 이번 광고 불매 운동이 기대했던 대로 이 페이스북의 게시물 관리 방침을 바꾸는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라고 주요 언론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광고 불매가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이번 불매 운동에 참가한 기업 중에 이 페이스북 광고 집행 자금 상위 100곳에 속한 회사가 하나도 없다고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전문 분석기관 자료를 인용해서 짚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에 주로 광고를 내는 곳은 대기업들이 아니고 이 지역사회의 중소사업체나 교육기관, 비영리기구 등이기 때문인데요. 로이터통신도 이번 광고 불매 운동이 페이스북 재정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불매 운동에 대해서 페이스북 측의 입장은 뭡니까?
이 광고 불매에 대해서 페이스북이 공식 입장을 낸 적은 없습니다. 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가림 처리한 트위터의 조치를 비판하기만 하고 이 자사 광고 불매를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이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는 정치인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사용자들의 권리라면서 게시물 관리 방침을 바꿀 의사가 없다고 앞서 밝혔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오늘 11월에 치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맞붙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 승리한 뒤 정권 인수 작업을 맡을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건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제도 네 번째 시간으로 인수위원회 없는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해 해리 트루먼 대통령 사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 미국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사람은 모두 3명입니다. 바로 해리 트루먼, 린든 존슨, 그리고 제럴드 포드 대통령입니다.
The mortal remains of Franklin Delano Roosevelt, who w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during years of dread crisis, are borne to the White House with stately ceremony.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1945년 4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면서 부통령이 된 지 82일 만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당시 4선에 오른 루스벨트 대통령은 건강 악화설이 공공연한 사실로 파다했지만 트루먼 부통령은 대통령직 승계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당시 루스벨트 참모들이 2차 세계대전 중에 관련 정보를 트루먼 대통령과 공유하지 않을 정도로 당시 부통령의 권한과 지위는 매우 낮았습니다. 둘째, 트루먼 부통령 자신 역시 부통령직을 행정부 소속이라기보다는 의회 소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통령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I want the entire world to know that this direction must and will remain.
전임 대통령 서거로 갑자기 대통령 자리를 물려받은 트루먼 대통령이 첫 번째 한 일은 연방의회 연설에서 전임자의 국내 정책과 대외 정책을 변함없이 계승하겠다고 밝힌 것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전임 루스벨트 대통령이 희망했던 대로 국제연합 UN 창설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석으로 국내외에 퍼진 불안감을 불식하고 국정의 연속성에 대한 믿음을 줘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Back to his hometown comes the first citizen of Missouri and the nation.
그런데 고위직 인사의 경우엔 전임자의 흔적을 과감하게 지워나갔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지 3개월 만에 장관 10명 가운데 6명을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비서실의 경우엔 전임자 밑에서 일하던 고위직들을 대부분 유임시켰습니다. 대신 자기 고향인 미주리 출신 인사들을 대거 불러들여 전임자들과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대통령직에 오른 트루먼 대통령의 우선 과제는 국정의 연속성을 확보해 국내외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선 전임자의 정책을 충실하게 계승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1948년 재선에 성공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제도 네 번째 시간으로 인수위원회 없는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해 해리 트루먼 대통령 사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조시 그레번의 Bring Him Home,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천국의 축복을 주시고 그를 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I have known. If God had granted me a son, the summers die one by one. How soon they fly on and on. And I am old and will be gone. Bring him.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1876년에 대통령 선거는 대접전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한 주에서 일반 투표에 승리하면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 표를 독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정선거 논란에서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가려내기 위해 선거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플로리다주의 개표 방법에 대해 조사하자고 했지만 공화당은 민주당의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대표들이 절충안을 끌어내기 위해 비밀리에 회동을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러더포드 헤이스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32부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 시대.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 당선자는 남부주의 과격파 공화당원들에 대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정 가운데는 남부 흑인들의 민권을 지원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포함됐습니다. 러더포드 헤이스의 정치적 경쟁자인 민주당의 세뮤얼 틸든도 이 협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 협정에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이런 노인이 나서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러더포드 헤이스를 대통령으로 맞아 4년을 보내는 게 내전이 벌어져 4년을 보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1877년 초 공화당의 러더포드 헤이스 후보가 제19대 미 합중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은 1822년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헤이스 대통령은 캐년 대학과 하버드 법과대학의 우등생이었고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신시내티에서 법률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남북전쟁 때는 북부군의 장교로 활약했고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하원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하원의원을 지낸 다음 헤이스 대통령은 오하이오 주지사로 선출됐고 주지사 재임 시절에 오하이오 주립대학 설립을 도왔습니다.
러더포드 헤이스가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국민들은 헤이스 대통령이 과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내놓은 공약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는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가에 잘 봉사하는 사람이 당에도 잘 봉사할 수 있다며 국가를 당에 우선하겠다고 한 것도 믿을 수가 없고요. 또 어떤 인물들로 내각을 구성할지도 걱정입니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에게 누구를 내각에 임명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헤이스 대통령은 공화당의 무릎에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생각한 대로 강료들을 임명했습니다.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와 루이지애나 주에서 연방군을 철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군은 남북 전쟁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헤이스 대통령은 남부의 민주당이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노예제에 반대하는 사람들 역시 헤이스 대통령의 뜻에 반대했습니다. 헤이스 대통령은 새로운 민주당 주정부들이 흑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거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백인 민주당원들은 여러 해 동안 일부 남부주에서 정치적 지배를 계속해왔습니다. 이들은 흑인 민권을 거부했는데 이런 상황은 1950년대 가서야 민권운동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은 대통령직은 4년 단임으로 끝낼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저의 대통령 임기 동안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연방정부의 중대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선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겠지요. 재선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더 과감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연방정부 개혁을 위해서 우선 연방정부의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당 지도자들은 정부 인력 충원 때마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습니다. 정부 내에 일자리를 두고 누구는 이 자리, 누구는 저 자리 하며 서로 나눠 가지기도 했고 또 정치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정부 일자리가 더 이상 어느 특정 정치인을 위한 자리가 될 수 없도록 능력에 따라 발탁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인기 있는 부서는 재무부 산하 관세청이었습니다. 세관 직원들은 수입 물품에 관세를 매기면서 일부를 착복해왔습니다.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은 뉴욕시 세관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든 연방정부 공직자들은 정당과 전당대회, 선거운동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 정치인들은 연방정부 공직자들에게 정치 자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던 1877년 여름, 미국에서 전국적인 철도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헤이스 대통령은 이 철도 파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치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은 몇 년 동안 심각한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공장과 기업들은 임금을 삭감했습니다. 볼티모어와 오하이오 지역의 철도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에 항의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철도를 따라 여러 지역을 점거했고 열차 운행을 거부했습니다. 파업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나갔고 일부 지역에서는 파업이 폭동으로 바뀌어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일부 주지사들은 주방위군이 개입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주방위군은 폭동을 막을 만큼 강력하지 못했습니다. 주지사들은 헤이스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헤이스 대통령은 즉시 연방군을 분쟁 도시에 파견했고 연방군은 폭동을 진압하고 파업을 끝내게 했습니다.
미국 서부의 철도 문제는 러더포드 헤이스 행정부가 맞닥뜨린 큰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철도 문제는 노동 문제면서 이민 문제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중부 태평양 철도 부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중국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My name is Evelyn.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Let's start today's lesson. 인터넷, 게임, 휴대폰 등의 과도한 사용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도 관련 VOA 기사 들어보면서 표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excessive use of internet, cell phones, gaming, and other platforms can have negative health consequences. Sometimes it can be hard to pinpoint a specific harm.
Sometimes it can be hard to pinpoint a specific harm. Pinpoint, 오늘의 표현입니다. Pinpoint means to find or to locate precisely. Pinpoint 하면 정확하게 집어내다, 찾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identify, determine이 있겠죠?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excessive use of internet, cell phones, gaming, and other platforms, 인터넷, 휴대폰, 게임 또는 그 밖의 다른 플랫폼의 excessive use, 과도한, 지나친 사용은 can have negative health consequences,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ometimes it can be hard. 때로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무엇이? To pinpoint a specific harm. 이러한 과도한 사용이 어떤 피해를 주는지 정확히 지적해내는 것은. 예문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excessive use of internet, cell phones, gaming, and other platforms can have negative health consequences. Sometimes it can be hard to pinpoint a specific harm.
Pinpoint. Here are some examples. Pinpoint the epicenter. Epicenter. 우리 배운 단어죠? 지진의 진원지 혹은 진앙. Pinpoint the epicenter 하면 지진의 진원지를 정확히 찾다. Pinpoint the cause of the problem.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라, 파악해라.
pinpoint the cause of the problem. 오늘의 표현 pinpoint, 정확하게 집어내다, 찾다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 표현이 들어간 영문기사 찾아보며 단어 복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That'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Whitney Houston의 Greatest Love All, 가장 위대한 사랑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believe the children are our future. Teach them well and let them lead the way. Show them all the beauty they possess inside. Give them a sense of pride to make it easier. Let the children's laughter remind us how we used to be. Everybody's searching for a hero. People need someone to look up to. I never found anyone who fulfilled my needs. A lonely place to be. And so I